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SBS 낮 종합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에 국민의힘 5선 정진석 의원을 임명한다고 직접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을 위한 실무협의가 오늘 진행됩니다. 민주당이 제안할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개혁을 멈춤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상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에 국민의힘 5선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신임 비서실장 인선을 직접 발표하고 향후 국정운영과 영수회담 전망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정진석 의원을 임명한다고 직접 발표했습니다.
내각, 당, 또 야당, 또 우리 언론과 시민사회 이런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잘 아주 수행해 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 공주부여 청양지역구 5선 의원인 정 의원은 국회 부의장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지낸 친윤계로 분류되며 이명박 정부에선 정무수석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정 의원은 어제 윤 대통령을 만나 비서실장 제안을 수락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통합의 정치를 이끄시는데 제가 미력이나마 잘 보좌해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통령님께 객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인선을 발표한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과 소통 방식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이냐는 질문에 국민들과 야당과의 소통에 더 주력하고 설득에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야당과의 관계도 더 좀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어떤 의제를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민생안정을 위한 의제를 제한 없이 다뤄보겠다며 이 대표의 얘기를 많이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자질문을 받고 답한 건 지난해 5월 취임 1주년을 즈음한 기자단 오찬간담회 이후 약 11개월 만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협의가 오늘 진행됩니다. 민주당이 의제로 제안할 1인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놓고는 회담 전부터 여당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과 대통령실 한호섭 정무수석은 오늘 오후 서울 모처에서 만나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합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을 만나 총선 민심을 전달하겠다며 이번 회담이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께서는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회담에선 최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과 함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등 민생 대책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회담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번 주 22일부터 25일까지 루마니아 대통령의 방한, 23일과 26일 예정된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 일정을 고려해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제 조율에 시간이 더 걸리면 이번 주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는 회담 전부터 여야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악화일로의 물가고 앞에 민생공연불만 외는 윤석열 정부식 입경제를 타파하고 민생회복지원금 등 실질적으로 민생을 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계속적인 현금 발푼은 결국 나라를 쇠락의 길로 걷게 한다는 인식이 강하시기 때문에 과연 받아들일지.
당권 주장인 안철수 의원도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공약을 맥없이 뒤따라가는 건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환자단체는 교수들을 향해 의료 현장에 남아서 환자들과 함께 사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어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도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직서 제출 여부나 날짜가 다르고 계약 형태도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그러나 증원 원점 재검토가 아니라면 병원을 떠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동결하고 2026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 등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며 대정부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허용한 의대 증원 자율 조정은 과학적 근거를 잃었다는 의미라고 거듭 평가절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자단체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의대 교수들이 현장에 남아 환자들과 함께 사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보건의료산업노조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의정 대립 속에 피해를 보는 환자들이 구상권을 청구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새로 군사 지원을 하는 방안이 모레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가결이 되면 일주일 안에 무기 공급을 시작할 예정인데 그동안 보내지 않았던 첨단 무기도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일주일 안에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다시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관련 예산이 부족해진 작년 말 이후로 넉 달 가깝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지원안은 총 83조 5천억 원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도록 돼 있고 모레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장은 표결 직후 대통령 서명까지 마치면 곧바로 군수품이 옮겨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지원에 에이테큼스 미사일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이테큼스 미사일은 300km 떨어진 곳까지 정확하게 명중하는 데다 한 발로 축구장 서너 개 면적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미국 방송에 출연해서 에이테큼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도 이번 법안에 에이테큼스 지원을 명시한 상태인데 지원이 현실화하면 전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최근 이란과 공습을 주고받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작전을 재개하고 나섰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며칠 내로 하마스의 군사적 압박을 가하겠다고 밝히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상훈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0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라파 지역에 공습을 감행해 지금까지 어린이 18명을 포함해 민간인 2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같은 날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툴캄에서도 16살 소년 등 최소 14명이 숨졌습니다. 최근 이란과 보복 공습을 주고받은 이스라엘은 다시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모든 인질 석방 제안을 거절했다며 며칠 내로 하마스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진입작전 개시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라파 지역에 하마스 잔당이 은신해 있을 걸로 보고 진입작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약 140만 명의 피란민이 라파 지역에 몰려있는 만큼 국제사회는 이를 만류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지난 7일 철수한 가자지구 남부 병원 내에서 매장돼 있던 신구의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빵 기사들이 얼마나 많이 노조를 탈퇴했는지 실적으로 평가하면서 부서별로 경쟁까지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SPC 그룹의 부당노동 행위 의혹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민주노총 측엔 조합원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차별 등 불이익을 주는 한편 국회나 언론 등 외부 비판에 대응할 땐 사측과 가까웠던 한국노총 인사를 내세웠다는 겁니다. 검찰은 두 줄기 범행이 허영인 SPC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고 허 회장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SPC 대표이사를 지낸 서병배 전 고문 등 임직원 16명과 자회사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구속기소된 황재복 대표이사까지 포함하면 부당노동행위로만 18명이 무더기로 기소된 겁니다. 지난 2021년 초 허 회장 지시로 시작된 조합원 탈퇴 작업은 이듬해 7월까지 사업부 간 실적 경쟁을 붙이는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담을 느낀 현장의 중간 간부조차 그만하면 안 되냐는 의견을 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허 회장은 한국노총 소속 노조위원장이 그룹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측 이익에 맞게 인터뷰한 기사들을 수시로 보고받은 걸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허 회장 의중에 따라 서전 고문이 언론 대응 지침을 하달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도 확보했습니다. 허 회장이 과거 배임 등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 검찰 수사관에게 돈을 주고 수사 기밀을 빼내는 데 관여했는지도 규명 대상이었지만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밀을 보고받은 사실까지는 확인했다면서도 뇌물을 건넨 과정에서 공모한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네, 아파트 매매가 여전히 얼어붙은 가운데 전세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은 1년 가까이 전세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마저도 매물이 없어서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최희원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9,500여 가구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비수기에도 전세 수요가 꾸준한 곳이지만 올 초보다 전세 매물이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과 맞물려 비워줄 전셋집 물량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3만 600여 건으로 석 달 새 약 12% 줄었는데 1년 전보다는 27% 감소했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위축으로 매매 관망세 속에 임대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부족한 겁니다. 수급 불균형에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48주 연속 1년 가까이 상승세입니다. 보통은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값 상승을 부추기는데 장기 불황인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집값 다지기 정도에 그칠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전세값은 올랐지만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이 투자 수요를 자극할 정도는 아니어서 갭 투자 비중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0 총선과 관련해 서울에서만 37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총장은 이 중 17명은 혐의가 인정돼 송치하고 31명은 불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허위사실 유포가 1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 관련 입건자는 36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 안에는 수사를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5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대학생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1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첫 공개 사례입니다. 수원지검 형사 3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은 26살 김레아를 지난 15일 구속기소하고 오늘부터 수원지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위조하고 바꿔치기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동대표 선거관리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 6단독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 50살 A씨와 동대표 재선거 선거관리위원 62살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 아파트 동대표 재선거를 앞두고 허위로 기표가 된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제작해 실제 주민들이 투표한 용지가 들어있는 투표함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영주차장 내 취사행위를 금지한 개정주차장법이 오는 9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야영이나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날씨를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날은 흐리지만 날씨는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 대전도 23도로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는데요. 다만 속초가 16도로 동해안 지방은 비교적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 구름이 가득합니다. 비구름이 빠져나갔어도 빗방울 떨어지는 곳도 있는데요. 오늘 흐린 가운데 호남 지방에는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조금 더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바깥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해안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도 밀려들어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 또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전주와 광주 21도, 대구는 19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이후 목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주말에는 조금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시황입니다.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현재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26.61포인트 오른 2618.4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등이 상승하는 가운데 기타 금융, 전기장비 등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62포인트 오른 843.5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도, 습도는 35%입니다. SBS 낮 종합뉴스 진행의 박광범이었습니다.